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자기소개의 글로 즐겨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자기소개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가 늘 자신의 사도권을 도전받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 바울은 본인의 입으로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권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도전을 늘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쓴 서신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베드로는 굉장히 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별로 수식할 필요가 없죠.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었던 사람이고 열두 제자 중에 나머지 아홉 제자들은 가지 못하는 곳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려가셨던 그 중에서도 가장 특출났었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을 굳이 어떤 다른 권위를 빌려서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훨씬 더 그런 강조가 한층 더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서 평소에 쓰던 문구보다도 훨씬 길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전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이렇게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왜 다른 서신서들에서 즐겨 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장황하게 굉장히 긴 설명의 문구들을 덧붙여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고 부름받은 자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상적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근거 위에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가장 서두에서부터 이 논쟁적인 주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를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부정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 된 성경을 보시면 not from man nor by man 이렇게 돼가지고, 예,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훨씬 더 축약적이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근거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졌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을 받아야 하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한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죠. 그때는 같이 갔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자세하게 듣고자 하고 열심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성경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있는 그 시내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이제 묘사할 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성공적인 사역의 이면에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던 무리가 생겨납니다. 바로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마뜩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털을 잡아오고 그들에게 유대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하겠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은 더더욱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유대인들은 더더욱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을 싫어하게 되고 또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사역 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모함과 또 박해로 말미암아 다른 도시로 옮겨간 그 바울은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데 거리상으로는 꽤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일부러 유대인들이 쫓아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합세하여서 루스드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시 외곽 지역에 사도 바울을 내던진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세운 교회죠. 유대인들의 박해와 돌로 쳐서 죽은 줄 알 정도까지 그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정말 사도 바울의 교회,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둔 교회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도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도권을 다시금 주장해야 됐던 사도 바울의 처지는 참 씁쓸하게 생각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좀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수 있었겠지만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을 정도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성실하게 전했던 그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만들어야 했던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왜 동족의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기도문까지, 기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서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인사말로 기록된 1절에서 5절까지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결과하셨다라는 주제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표현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말이기도 한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4절 말씀처럼 4절 말씀이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도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 사건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시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적으로 인사말에서부터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아멘은 그냥 단순히 후렴구의 마지막 부분에 끝났다라는 뜻으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진실로 진실로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이 말은 참 진실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 마땅하다,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사말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인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평강을 덧입는가 하면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초반부터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룩하신 대속사역을 믿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평강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거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를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인사말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아주 아주 강조된 표현으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부터 이 주제를 굉장히 선명하게 부각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입니다. 21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서 복음 전파하는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획득하지 못한 의로움을 너희는 이제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설교들을 통해서 안디옥 회당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칭호를 얻는다면 그것은 너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것이다. 근거가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서를 전해받는 당사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첫 인사말에서부터 사람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날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갔다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부터 많이 이탈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가 쉽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참 너무하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주의에 빠졌을까? 참 그 사람들 너무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심하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얕은 생각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인간이란 원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쉽게 왜곡할 수 있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다. 비시디아 안디옥 또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가치, 복음의 가장 해로운 가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정체가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일까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표현되는 그 율법주의는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뜻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쪽에 집중해서 결과된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주의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으니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그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자면 완성하는 보충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충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영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 사역을 뭔가 부족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더 채워야 하는 어떤 것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왜곡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받은 바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확인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갖추지 못한,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자기를 차별화시키는 경향성을 늘 갖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귀인데요, 인간은 부, 재물을 많이 얻는 것, 부 그 자체로 만족하는 법이 결코 없다. 부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부를 정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항상 요구하는 법이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어서 얻는 유익들을 그냥 누리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열정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성공했고 부자가 됐고 이제 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히 부를 가졌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신자가 구원을 받는 영역에서도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다른 사람도 걸어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포교회에 온 지 이제 10년이, 만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중등부와 청년부에서 남포교회 청년부 그 교육부서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교역자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많은 요청들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요청 중에 대다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번 좀 세게 그리고 간절하게 좀 시켜달라. 아이들을 좀 찬양 집회 같은 곳에 데려가서 감동을 받게 하고 좀 이렇게 결단을 하게 해달라.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서 놀지 말고 수련회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달라. 이런저런 요구들을 받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시냐면 본인들이 그런 곳에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의 자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쓰면 그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몇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 사람도 같은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믿고 어떤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면 결혼 안 한다 그래서 믿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새벽기도 갔다가 울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건강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찬송과 가사에 꽂혀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호텔방에서 우연히 집어들어서 편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살펴보니 은혜를 받고 저는 이 마지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고백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기, 하나의 전환점에 불과했고 어떤 터닝포인트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신앙생활을 모두가 다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제가 책에서 봤던 글귀를 인용해서 부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가진 부에 만족하지 않고 그 부를 가질 자격까지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그래도 싸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과격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싸다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실했으니 나는 야망을 가졌으니 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니 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하나의 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도 바로 그런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스스로의 명예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과 구별해서 차별화시켜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잘한 어떤 행동들, 내가 지킨 어떤 계명들을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는 그런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실패했었던 지점이고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시험으로 남아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자기 확인, 그것의 근거를 두고 복음을 논하는, 복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행하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개입하고 사람이 도운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영광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는 무게를 뜻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무게가 무거운 것일수록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은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신 것에만 참다운 가치가 있다.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것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박수받는 것을 자기 확인으로 삼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에 조급합니다.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자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빨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빨리 도달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조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게으름을 펴도 아이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결과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시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특별한 계기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꾸준히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서도 끝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죽기 얼마 전에서야 겨우 고백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저 사람을 다루셨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고 나서야 우리의 공동체는 비로소 상대방의 연약함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복음의 복음됨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결과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역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밖으로 고백될 때라야 비로소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여 나 자신이 받은 바 구원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근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의 지체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서 그 고백을 받아낼 수 있다. 나에게 그 고백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에게라도 이 고백을 결과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이 점을 묵상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로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로 모인 여유와 감사와 기쁨의 증언들이 넘쳐나는 오늘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셨듯이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고백을 결과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줍지 않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우월하다 느끼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